사도행전 70번 메시지. 바울 일행의 사역을 통한 소아시아와 유럽에서의 번식. 36번째. 사도행전 27장과 28장에서 누가는 가이사랴를 떠나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항해에 관하여 긴 서술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우리는 누가가 왜 그러한 길고 상세한 기록을 포함시키는지 의아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에 있어서 그는 매우 간략하게 기술하지만 이 항해에 관한 기록은 매우 상세하고 생생합니다. 이 문제를 상고한 후 나는 이러한 상세한 내용을 기록한 까닭은 누가가 어떤 중요한 항목들을 전달하는 하나의 그림을 제시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사탄의 공격. 바울의 항해에 관한 누가의 긴 서술에 나타나 있는 첫째 항목은 사도에 대한 사탄의 공격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바울을 공격하는 배경 뒤에 있었습니다. 항해가 공경에 처하여 어려웠고 그렇게 긴 시간을 끌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날씨가 매우 나빴습니다. 사도행전 27장 4절은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스름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알렉산드리아 배에 오른 후 그들은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다. 그리고 나서 간신히 그들은 미항이라 부르는 어떤 곳에 닿았습니다. 다시 출항한 후 결국에는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 쪽으로부터 내리쳤다. 사도를 공격하는 이 어려움 뒤에 사탄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보호. 사도행전 27장과 28장에 묘사된 그림 가운데서 우리는 또한 주님의 주권적인 보호를 봅니다. 주님은 바람과 폭풍을 포함하여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주님은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는 백부장 율리오를 주관하시고 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사들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셨습니다. 그분의 주권으로 주님은 이 백부장으로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게 하셨습니다. 이에 관하여 27장 3절은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아마 몇몇 군사들이 바울과 동반했으며 바울은 여전히 사슬에 매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권적으로 바울을 돌보셨습니다. 그분의 주권으로 주님은 또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살아나리라는 소망을 버렸을 때 격렬한 폭풍우 가운데서 바울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바울은 천사가 그에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네게 주셨도다 라고 말했음을 간증했습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이 말은 그곳 배에서 바울이 276명의 시민들로 구성된 작은 왕국을 소유했음을 암시합니다. 누가와 데살로니가의 마게도냐 사람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함께 그 배에 있었습니다. 누가는 두 가지 역할을 하였는데 첫째, 의사로서 그는 바울의 건강을 돌보았습니다. 둘째, 그 항해를 상세히 기록하는 기자로서의 기능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록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의미심장한가를 더욱더 깨닫습니다. 누가가 자세히 기록한 항해에 관한 내용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이 사탄의 공격을 다스리셨음을 봅니다. 일어난 모든 일이 바울의 생명이 보존되도록 때맞추어 발생했습니다. 바울의 삶. 사도행전의 이런 장들 안에 나타나 있는 묘사는 또한 바울의 생활과 행동과 성격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다루는 바울의 타고남을 봅니다. 우리는 또한 그의 인간적인 생명에 속한 지혜와 위엄을 봅니다. 의심할 것 없이 바울의 생명은 그리스도를 살고 그분을 확대하는 생명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읽는다면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그가 빌립보서 3장에서 살기를 열망했던 바로 그 생명을 살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장에서 바울은 그가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쫓아가느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을 읽을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을 발견합니다. 험하고 힘든 항해를 하는 동안 바울은 내내 탁월하고 위엄 있는 생명, 그리고 지혜로 충만한 생명을 살았습니다. 비록 그가 죄수이긴 했지만 그는 마치 왕과 같이 행동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문제들을 다룸에 있어서 통찰력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의심할 것 없이 주님은 바울과 함께 계셨습니다. 한편으로 그는 276명이라는 선객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죄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배에서든지 배가 부서진 후 그들이 겨울을 지낸 섬에서든지 그 상황의 중심이요 초점이었습니다. 모든 환경 가운데서 바울은 탁월한 생명을 살았습니다. 항해의 위험을 예고함. 이제 27장 1절로부터 44절까지에 기록된 몇 가지 세부적인 것들을 보기로 합시다. 사도행전 27장 1절은 우리가 배 타고 이탈리아로 갈 일이 결정되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넘기니라고 말합니다. 대명사 우리는 필자인 누가가 포함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아구사도대는 아마 가이사 아구스도의 이름을 딴 친위대일 것입니다. 대는 고대 로마 군단에 속한 10개 사단 중에 하나이며 60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2절은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올라 행선하니 데살로니가의 마게도냐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라고 계속합니다. 이것은 28장 31절에서 끝난 사도의 제4차 사행여행의 시작입니다. 그의 보고에서 누가는 우리에게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9절과 10절은 오랜 기간이 지나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고 지금 항해하기도 위태하므로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기를 사람들아 내가 보니 이번 항해는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피해와 많은 손실이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9절의 금식하는 절기는 속죄일을 가리킵니다. 10절에서 바울은 항해의 위험에 대한 그의 느낌을 말했습니다. 선원들은 항해하는 데 전문가들이었고 바람과 바다에 대하여 잘 알았지만 바울만큼 통찰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비록 바울이 그들이 당할 손실에 대해 그들에게 경계했지만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잘못된 관념에 따라 그들은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물론 바울은 선원도 아니고 항해사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당시 죄수로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백부장, 군사들, 선원들, 선장과 선주 이상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성격에 관한 하나의 관점을 갖습니다. 폭풍과 안전에 대한 바울의 예언.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26절은 폭풍과 안전에 대한 바울의 예언을 묘사합니다. 13절과 14절은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은 뜻대로 되는 줄 알고 다치를 올리고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그 섬 쪽으로부터 내리치니 라고 말합니다. 추가적으로 그 섬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그것을 뜻하며 그레데를 가리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배가 폭풍에 휩쓸려 바람에 맞서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밀려가더라. 글라우다라는 어떤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작은 보트를 다룰 수 있어서 끌어올리고 구조 장비들을 가지고 배를 단단히 묶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장치를 내리고 그대로 밀려가더라 라고 계속합니다. 작은 보트를 다룰 수 있어는 작은 보트를 갑판 위에 둘 수 있었음을 의미하며 그 작은 보트는 날씨가 좋을 때 배 후미에 밧줄로 메어 놓았습니다. 17절에 언급된 구조 장비들은 밧줄이나 쇠사슬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구조 장비들로 배를 단단히 묶는 것은 굵은 밧줄을 선체에 둘러 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걸릴까봐 두려워한 스르디스는 그레드 섬의 서남쪽에 있는 모래톱이었습니다. 선원들이 장치를 내리는 것은 돛을 내리거나 닻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18절과 19절에 의하면 그들은 짐을 바다에 버리고 배 장치나 선구를 배 밖으로 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20절은 폭풍이 너무 심해서 결국 그들이 희망을 상실했음을 지적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큰 폭풍이 계속 몰아침으로 이제 살아나리라는 희망이 다 없어졌더라. 이제 보겠지만 그때가 바로 바울이 배에 탄 사람들에게 뭔가 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먹지 못하였을 때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오 사람들아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않아 이 피해와 손실을 면하세야 했도다. 비록 바울이 속박되어 있는 죄수이긴 했지만 그의 행동은 위엄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땅에서의 주님의 움직이심에 관한 내용인 누가의 서술은 교리가 아닌 주님의 증인들의 간증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서술에는 교리에 관한 세부 묘사는 전혀 없고 그들의 생활에 나타난 그들의 간증들을 나타내기 위해 그분의 증인들에게 일어난 사건들에 관한 세부 묘사가 있습니다. 특히 그것은 마지막 두 장에 있는 바울의 항해에 대해 더욱 그러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주님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의 보고를 단순히 바다에서 일어난 폭풍에 대한 이야기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증인들 중에 한 사람에 관한 생명의 묘사를 보아야 합니다. 27장 21절에서 바울은 솔직했습니다. 배에 탄 다른 사람들은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백부장과 선장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굴복되었습니다. 22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기운을 내라. 배 외에는 너희 중에서 생명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낙심하여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배 외에는 생명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그들을 안심시키며 기운을 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생명의 손실은 없겠지만 배는 잃을 것이다. 여러분이 내 말을 듣지 않았으므로 여러분의 배를 잃게 될 것이다. 23절과 24절은 내가 속하여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네게 주셨다 하였도다 라고 계속합니다. 23절에서 바울은 먼저 그가 하나님께 속했으며 그가 그분을 섬겼음을 말했습니다. 섬기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제사장으로 섬긴다는 뜻입니다. 24절에서 천사는 바울에게 그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고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은 23장 11절에 있는 주님의 약속과 19장 21절에 있는 사도의 갈망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24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울에게 주셨고 그들이 모두 바울의 아래에 있었음을 지적합니다.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면 그들은 모두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나로 인하여 여러분의 목숨은 보전될 것이요 주님은 여러분 모두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5절과 26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러므로 사람들아 기운을 내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틀림없이 어떤 섬에 걸리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통찰력과 예언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상황을 들여다볼 줄 알고 일어날 일을 인식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섬에 걸리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명백한 말을 했으므로 우리는 이 말을 예언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선원들과 군사들의 낮은 생각과 어리석음, 바울의 뛰어난 지혜와 돌봄. 27장 27절부터 44절에서 우리는 선원들과 군사들의 낮은 생각과 어리석음, 그리고 바울의 뛰어난 지혜와 돌봄 사이의 한 대조를 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은 낮고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선원들은 배에서 도망하려고 시도했지만 그들은 왕과 같이 그들을 지키고 있던 바울에게 붙들렸습니다. 선원들이 도망하려고 뱃머리에서 닻을 내리려는 체하고 작은 보트를 바다에 내려놓으니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작은 보트의 밧줄을 끊어 작은 보트를 떼어버리니라. 바울은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선원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바울은 필요한 것을 그의 군대에게 명령하는 담당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33절과 34절은 날이 셀 때까지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며 말하기를 너희가 지켜보고 지켜보며 먹지 못하고 굶은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이로다. 음식을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라.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계속합니다. 그들은 열 나흘 동안 폭풍을 지켜보고 있었으며 아무것도 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였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란 말은 먹지 않고는 사람들이 폭풍에서 구출받지 못하리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헤엄칠 힘을 얻기 위해 그리고 그들이 상륙했을 때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해 먹어야 했습니다. 35절은 그가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마치 왕처럼 또는 적어도 대가족의 가장처럼 행동했습니다. 폭풍은 여전히 사납게 불고 배는 뒤흔들리고 있었으며 그들은 그들의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기운을 내고 평안 가운데 있을 것과 그들이 필요한 힘을 얻기 위해 음식을 먹을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 모두 앞에서 솔선하여 먹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두려운 나머지 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본보기로 나는 힘이 나고 평안하다. 나는 그리스도를 살고 있는 사람이므로 여러분이 나를 따를 것을 권한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솔선하여 기운을 내어 음식을 먹으므로 모든 사람이 기운을 내고 음식을 먹더라. 37절에 의하면 도합 배 안에 276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사실상 그들은 모두 바울이 다스리는 왕국 안의 백성들이었습니다. 27장 30절에서 선원들은 도망가려 했으며 42절에서 군사들은 죄수들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고 의논하였으나 그러나 주님은 그분의 주권으로 바울을 보호하셨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출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이나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모두 뭍으로 안전하게 나오더라. 백부장이 군사들의 뜻을 막은 것은 다시 한번 그분의 종의 생명을 지키시려는 주님의 주권이었습니다. 바울에 대한 주님의 주권적인 보호로 인하여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뭍 곧 멜리데라 불리는 섬으로 안전하게 나왔습니다.